하나님 허락하신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요새 우리 한국의 뉴스 중에 아주 탑을 차지하는 것은 아직도 천안호 사건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북한 이 정권 자체가 도대체가 자기들의 그 이 힘자랑할 일이 없으니까 지금 엉뚱한 데다 힘자랑하려 그러고 또 무슨 원폭 만드는 그 핵 가지고서 그냥 계속 그러는데 사실 이 인간의 역사 자체는요 딱 따지고 보면은 다 이 국가 간의 힘겨루기입니다. 근데 이게 꼭 국가 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보면은 알게 모르게 그 힘겨루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서로가 자우간 이 육신적인 힘뿐이 아니고 영향력, 소위 힘이라는 것은 인간이 그래서 가장 이 숭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힘입니다. 왜 돈을 벌려고 그럽니까? 이 아는 것도 힘이지만은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있는 게 머니가 제일이다. 검력. 참 그러다 보니까 이 힘을 추구하는 인간의 이 축구가 항상 힘이라는 게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힘 때문에 결국은 다 망해요. 그래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이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그냥 그렇게 막 난리치던 로마 제국도 지금 이 말씀 우리 이때는 로마 제국 아니에요. 힘이 무너질 적에는 사정없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힘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인간의 분란이 생기고 이 인간의 힘이라는 것 자체가 따지고 보면은요 다 그렇습니다. 이 인간들은 말이요 17세기, 18세기 오면서 소위 우리가 이 문예부흥 겪어오면서 인간의 의식계획이 일어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돌프 히틀러 같은 친구들이 어떤 나름대로의 자기 주관을 갖고 있었냐 하면은 인간의 과학의 힘으로 계속해서 우량종만 소위 자기들이 우량종이라 그래요. 순수한 혈통인 아리안족의 혈통을 가지고서 계속 과학을 발전시켜서 개량시키면은 질병도 없고 영원히 사는 인간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황당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인간의 이 과학의 힘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인간을 파괴하고 죽이는 무기에 지나지 않았어요. 1, 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인간들이 그래서 인간의 힘에 대해서 소위 과학 만능주의에 대해서 다시금 회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이라는 건 그래서 별로 믿을 게 못 돼요. 기운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우리의 육신의 기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나이가 20살 뭐 이럴 적에는 세상에 무서운 기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영원히 그냥 내가 기운이 있을 것 같고 그랬죠. 근데 세월이 가니까 옛날에 팔팔할 땐 육신의 힘도 없어지고 자꾸 기억력도 힘입니다. 감소하고. 그래서 믿을 거는 인간의 힘은 아니에요. 영원한 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영원한 힘에 대해서, 영원한 능력에 대해서 오늘 우리 같이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사실은 이 영원한 힘에 대한 거예요. 생명의 힘에 대한 거예요. 변치 않은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고기잡이하던 베드로라는 이 참 말로는 그냥 뻥, 허풍은 뻥뻥 하는데 실속은 없어가지고서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이 그냥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렇게 실수하고 그런 베드로 같은 사람이 오늘 보면은요, 이게 상상도 못하는 능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중풍병 알아서 지금 도저히 가망이 없던 사람을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한마디로 이렇게 세우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기서 도로가라는 여제자, 죽은 여제자에게도 다비다 컴, 다비다야 일어나라 한마디에 죽었던 여제자가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있고요. 이런 역사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생명의 능력,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믿는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까지 번져가는 엄청난 역사를 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이런 능력을 가졌는가 한번 베드로를 통해서 상고를 해보고 우리도 베드로 같은 능력 있는 사람,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결론은 간단합니다. 베드로의 능력은 말이에요, 다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에 베드로가 4대 운전대를 완전히 맡겼기 때문에 지금까지 베드로가 자신의 능력으로 살 적에는 예수님 세 번이나 부인하고 실수하오자. 그러나 그 후부터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에 자기를 맡긴 순간부터 엄청나게 변화합니다. 아시는 대로 지난주 우리가 오순절 말씀 전했잖아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바람같이 불길같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기이해서 이게 무엇인고 하니 베드로가 일어나서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베드로의 말씀 듣고 3,000명이 변화받아서 예수님 믿게 되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고요. 그리고 성전 미문에 지금 안전뱅이 돼서 거기서 맨날 어릴 적부터 안전뱅이로 앉았던 그 사람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냐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그러라 하니까 말이에요. 중풍병자가 아니지 어릴 적부터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의 이 역사를 보면 말이에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될 수가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겼는가? 아시는 대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적에 비겁했던 베드로지만은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다시금 헌신했고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노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을 데리고 열심히 기도할 적에 성령의 인도대로 기도할 적에 베드로가 주님의 권능을 발휘하는 놀라운 사도가 된 겁니다. 이게 참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삶의 운전대를 주님한테 맡겼다고 그러면서도 이게 성령의 인도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운전대를 맡길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보세요. 삶의 방향과 질서와 목표가 온전히 똑바로 섰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씀 전거에서 나아가는 역사를 보시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첫 오순절 불길 떨어지고 복음전에서 거기서 3,000명을 변화시키는 그 장본인이 베드로였고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지금 사마리아 요한과 같이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적에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길처럼 떨어져서 거기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 것도 베드로고요. 오늘 말씀 직후에 보시면은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서 말씀 전거할 적에 이방인에게 첫 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 것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가는 길은 그래서 사는 방향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인도함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목표가 베드로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고기잡이 베드로가 아니고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말씀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날로 날로 늘어나는 그런 삶의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성령의 능력을 왜 발휘하지 못하는가? 제가 이 문제 가지고서 수십 년을 생각해 봤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그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러면 분명히 성령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이나 성령의 능력을 체험을 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베드로처럼 성령의 인도함에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에 어떻게 하면 민감합니까? 하나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게 성령 안에 교통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교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영이 잠들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눈과 귀는 세상 속에 젖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들 세상 가운데 젖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도대체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자주 하라고 성경에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세 번 일주일에 정규 집회가 있습니다. 세 번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일주일에 세 번은 모여야, 최소한 세 번은 모여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에 약간 눈을 뜹니다. 그러지 않고 주일 예배만 탁 나와서 드리고 또 바쁘다고 주일 예배도 어떤 데 빼먹고 하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도대체 하나님의 성경을 봐도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예요. 이게 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 체력이 안 되면은, 우리 축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초 체력 안 되고서 아무리 공 다루는 거 뭐 기술 안만 부려봤자 아니 뛰지를 못하는데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 체력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나와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이냐 아니면은 악령의 인도함이냐 깨달으려면은 말씀의 지혜에 자라가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실험해야 됩니다. 주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를 향한 성령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제 삶을 통해서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 정보다, 한 가지 한 가지 결정 내릴 정보다, 주님 이 길이 과연 성령에 인도하시는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멀리 가는 길입니까? 사업을 결정할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입니까? 이렇게 항상 주님 앞에 여쭤봐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적에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헌물을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 사실 교회에 헌물을 올리는, 하나님께 헌물을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에 지금 일주일간의 삶을 묶어 바치는 징표로 헌물을 올리는 그 마음가짐이 우리들의 성령에 민감해지는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걸음이 됩니다. 이게 엄청난 훈련입니다, 여러분. 내게 지금 삶에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만은 내가 게을리하지 않는 이 정신 가지고 있을 적에, 그 정성 가지고 있을 적에 그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겸손해집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그렇게 하시갖고는 절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우리 모임에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주님 앞에 헌물 올리는데도 솔선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더욱더욱 열심히 하세요. 저는 교회에 사신 여러분들에게 별로 이렇게 막 뽑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베이직한 것, 기초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세 번 모임. 정말 여러분들 이것만은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물 올리는 거. 헌물에도 제가 별로 얘기 안 했지요. 십일조에 대해서 얘기 별로 안 했지요. 오늘 아침 새벽 기도 때 아브라함이 이제 거둘러아멜 동맹군을 물리치고 나아올 적에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 앞에 아브라함이 10의 1을 바치는 거 보셨잖아요. 그게 지금 물질을 바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친 거예요. 그럴 적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서 물질 받아갖고 그거 뭐 하나님이 그거 갖고 뭐 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교회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간에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서로 사랑이 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요 성도 간에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는 바로 헌물을 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거든요. 그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것이 어떨 죽이는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지금도 주장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들으시면은요. 여러분의 창고를 채우는 것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헌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에 민감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하고요. 모이기를 자주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 그런 분이 되시기를 원하고 매일매일 매일 성경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이 말씀 영의 양식을 내가 오늘은 꼭 먹어야 되겠다. 깨달음이 올 때까지 하시고 정이 어려우면은 김 목사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시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시라고. 성령의 인도함대로 한번 살아보시라고요. 오늘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었단 말이죠. 그럴 적에 베푸는 손길 한번 베풀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십니다. 성경에 30배, 60배, 100배라는 얘기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성령의 다스림 받아서 우리들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 우리들의 삶의 운전대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자식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사업을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 베드로처럼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당당한 사도로서, 정말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베드로 이름이 우리들의 입술에 회자되고, 우리 하늘나라 가면은 베드로가 거기에서 문지기를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엄청난 그런 베드로 사도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베드로가 행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 저희들 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능력이 베드로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받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능력임을 아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에 민감한 자,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항상 나아오는 자, 하나님께 온전한 헌물 올림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제 심령을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능력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당당한 자,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데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로 주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